거짓 증인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세상은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이런 냉혹함과 비참함을 잠언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겠죠. 세상이 어떤 원리로, 어떤 타락한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성도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가진 많은 선택의 권리와 특권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읍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황금만능주의의 배금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참 냉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비단 많은 재산과 값어치 있는 진귀한 물질에 대한 소유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진 자의 당당함을 드러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 중에는 거만하고 무례한 말투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한 말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강력한, 난폭한, 무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견고한 성처럼 여깁니다. 돈이 가진 강력한 힘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합니다. 거만하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인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자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좋은 이미지의 부자가 아닙니다. 탐욕적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앞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수치를 모르는 이런 난폭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위세등등한 이유는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부패한 원리 속에서 자신들이 가장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자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신 그 이유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물질과 재물을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가 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물질은, 그런 부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항상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불행이 임할 수 있으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에게 어떤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글 성경에 많은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많은 친구, 어떤 친구, 똑같이 친구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에서 이 친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아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의미의 친구가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동료, 아는 이웃 정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어떤 친구에서 친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오헤브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 아주 친한 친구, 아주 막역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마고, 아주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실한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뭐 어떤 악한 일을 겪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친구가 아니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자칫 잘못 믿었다가는 큰 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들 가운데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진실된 친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의 가치를 성경이 말하기를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히브리어 말 다베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혹은 정말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 몸의 일부처럼 나에게 밀착되어서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나에게 밀착돼서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더 나아가서 사실 아픔을 같이 아파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나에게 큰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걸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진실된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희비애락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친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신실한 벗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라야 그들이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도 인간관계에도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아는 사람 때문에 언젠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중요한 믿음 안에서 만난 이런 살과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 이상의 친밀한 친구라면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끈끈한 유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 그런 존재들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친구들 의미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세상에서 만나게 된 친구, 글쎄요, 그런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절친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영혼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밖에서의 세상의 무의미한 관계보다는 참된 믿음과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지체됨의 모습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정말 이심전심 그렇게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려면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서 너무 피상적인 관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보다 친밀함을 교회 내 지체 간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긴밀하고 친밀해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라야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런 친밀한 관계라야 앞으로 함께 환란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더 깊이 스며들어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연합이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곳곳에서 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법적인 잠언이 말하는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 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이 법적인 문제, 특별히 이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위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판결에 대한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잠언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느냐, 사회적 공법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경우에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거짓 증언, 거짓 증인의 문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매우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지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멸절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최후는 멸망이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된다. 그 영혼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일삼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참 그야말로 아주 극악한, 세상에 무엇이 아름다운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신문과 TV에서 뉴스를 대하지만 세상에 어떤 게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정한 게 있어요? 온갖 거짓, 기만, 권모, 술수가 판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이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이 시대에. 거짓과 포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 완전한 멸망만을 이 세상은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와 거짓에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가 매몰되고 있는데 침묵과 방관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거짓 증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거짓과 기만과 속임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사치는 합당한 게 아니다. 그에게 적당한 게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하다라는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바람직한, 어울리는,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사치하다라는 번역의 원뜻은 고상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로 화려함과 기쁨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리는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그에게 절대로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서 기쁨을 어떤 형통을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막 세상에서 누린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적당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금 잠시 어떤 일로 인해서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앙이나 저주에 불과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기고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즐거움도 축복도 기쁨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궁극의 즐거움이 될 수 없고 멸망의 전주국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리가.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순리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참 즐거움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어리석은 미련한 길로 행하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과 안위가 그에게는 함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기쁜 것 같아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저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정하신 순리가 있는데 마땅히 방백이 종을 다스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순리는 방백이 종을 다스리는 게 순리예요. 그럼 영리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지켜지고 그 권위에 합당한 순종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게 아니라 방백이 종을 다스리는 게 순리라는 거예요. 자,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의 죄가 창궐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질서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종이 주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 노조를 만들어서 허구한 날 투쟁을 일삼아가지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손실과 파산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종이 방백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순리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혼란과 혼돈의 이런 양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간이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종이 방백을 다스리면 종이 행복해질 것 같죠?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종이 방백을 다스리라는 악에 의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모든 위계와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탈권위의 시대, 탈권위의 시대. 기독교의 진리를 점점 무시하고 아예 무관심해하고 있는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혼란과 혼돈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인간이 올라서는 순간 종이 방백을 다스리려고 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든다. 그럼 세상은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지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려고 듭니다. 제도를 뜯어고치고 법을 뜯어고치고 다 뜯어고쳐서 무지한 인간들, 다수의 인간들이 그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결국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권위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다 이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그곳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면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에 기어이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성도와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무시하고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와 성도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다. 자, 그러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해지면 이 사회가 결국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도 교회로부터 무너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다시 돌이켜서 바로 세우는 일도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세상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면 세상도 계몽되고 세상도 새롭게 개혁되는 일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순리대로 실행되는 그 시작점은 성도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로부터 사회로 확대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와 질서 아래서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밀쳐내고 인간을 떠받드는 이 타락한 사상과 정신과 악한 이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로부터 다시 순리대로 각자의 위치와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야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온통 탄핵이고 뭐 난장판 아닙니까? 이런 게 왜 일어나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모든 권위들이 다 붕괴되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법대로 먼저 순종하라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과 혼돈을 종식시키는 길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부터 다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연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자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